네,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최 반장, 코로나19 때문에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이 3차 추경에 신경을 쓰고 있죠.
네, 지금 뭐 2차 추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예.
집행이 된 거고, 3차 추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3주년 특별 기념사에서 이제 3차 추경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당의 민주당도 신속하게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이 안 되었고 또 원구성 협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맞물려서 협상 과정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봅니다.
지금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상당히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오늘도 열렸는데 요즘 이제 정의기억연대 회계 투명성 논란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와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는 단체까지 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439회차 수요 집회가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수 할머니하고 정의기억 연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오늘 집회에는 예. 이용수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좀 뜻밖의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그 주옥순 대표, 엄마
예전에 엄마 부대
그렇죠. 예, 주옥순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과거 아베 총리에게 사죄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오늘 정의기억 연대에 대해서 회계 문제 비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물론 회계 투명성 문제는, 사실 좀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그런 단체까지 와서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5시 정치배의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부 극우 유튜브 방송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유튜버들의 반발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고석승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이 유명한 유튜버들 전부 썩놈들이에요. 이 그대로 내 보도했는데 내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보수 앞으로 내 보수 유튜브도 싸우려고 나쁜놈들이야. 이분들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네, 김무성 전 대표의 보수 유튜브 방송을 향한 전면전 선포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자신을 향한 일부 유튜브 방송의 비난도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자, 김무성 전 대표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오는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비판해가지고. 결국 걔들 다 돈 벌어먹는 ***들이요.
자, 듣고 있던 김웅 국회의원 당선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 쉽게 말해서 하루에 세 번씩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분들이 한 다섯 개 유튜버를 번갈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50만이면 그 50만이 다 50만인 거예요.
자, 영상 인터뷰 말미에 김무성 전 대표도 발언 강도가 세다고 느꼈는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무 과격하네. 저는 김웅일 보기인데 힘이 나가지고.
자, 김무성 전 대표는 평소 언론에 나와서 말을 많이 남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입을 열면 강한 발언을 꽤 하는 편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소개하는 김무성 의원의 스타일 잠깐 들어보시죠.
거의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와서 형님 그따위로 할게요.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 막 하면 그럼 이거 하나 해주라. 그럼 해줄 테니까 하지 마서 가요. 이런 남자가 되니까 아마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이 더 훌륭하게 잘 살려면은 박지원 대통령 예우에서도 참나요.
자, 물론 뭐 김무성 의원이 항상 센 발언만 했던 건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정말 충격적인 뽀뽀 씬도 있었고요. 자, 방송에선 이런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죠.
뷰티, 예. 섹시, 뷰티, 김무성. 아.
네, 자, 이 김무성 전 대표의 보수 유튜브와 싸우겠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일부 보수 유튜브 방송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돈벌이 돈벌이 하는데 유튜브가 돈벌이에 신경 쓰는 거 사실이에요. 또 광고 수입원이 유일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러나 돈벌이 자체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돈벌이만 너무 비판을 하는 거는 자본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고.
김무성이 한번 유튜브를 해보십시오. 5만도 안 봅니다.
하고 있을걸요?
그래요? 아유, 관심도 없습니다. 예.
유튜버를 탄압하면은 우리 유튜버 하는 사람들 뭐 이봉규라든가 뭐 강영석이라든가 네. 이걸 탄압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를 보시는 그 열혈 팬들을 탄압하는 거고
그게 제일 그분, 무섭습니다.
그분 예. 그분들을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왜?
네, 이 보수 유튜브 방송 중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보다 많은 이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현재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보수 유튜브 방송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김무성이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선거 무효에 네. 의해서 뭐가 밝혀질까봐 네. 굉장히 지금 저 정권이 지금 초조하니까 네. 김무성이 나선 거예요. 네. 내가 또 해결사로 나서야
돼. 해결사.
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제일 그거는 유튜버야.
자, 이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에 선거를 또 끌고 나왔네요. 자, 선거 이야기 나온 김에 민경욱 의원 이야기 잠깐만 해보죠. 민경욱 의원이 그제 들고 나온 투표용지가 알고 보니 구리 선거구에서 분실된 투표용지였다라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선관위의 설명을 더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 이 구리시 선관위가 보관 중인 자녀 투표용지 중 일부를 탈취했는데 그때 가져간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와 민경욱 의원이 가지고 나온 투표용지의 번호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투표용지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저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는데 저를 검찰이 조사하면 드디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겠군. 땡큐.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기꺼이 제 피를 뿌리겠습니다. 어서 저를 잡아가십시오.
네,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던 민주당은 오늘 관련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별로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그 이야기에 귀담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19세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의 반발. 자, 이 흐름을 보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극우를 포함한 보수층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을 빚는 모양새인데요. 미래통합당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무성 보수 극우 유튜버 싸움 발언 전면전 가나.
예, 김성원이 작심한 듯 일부 극우 유튜브들을 비판, 비난하자 그거 유튜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볼까요, 조반장?
네,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는 김무성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김무성이야말로 부모 잘 만나서 평생 허업인 정치로 일 안 하고 돈 벌었다면서 탄핵과 관련돼서도 김무성, 유승민은 배신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성국 TV는 김무성 의원에게 좌파들이 그렇게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우파 유튜버 때려잡는 걸로 좌파들하고 다시 손잡는 것이냐면서 만약에 그럴 요량이면 다른 유튜버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먼저 와라. 내가 상대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보수 유튜버 방송들이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좀 화가 잔뜩 난 것 같은데요. 김무성 의원의 혹시 추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아직 김무성 의원 추가 입장은 없었고요. 오늘 정치권에서도 뭐 해당 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통합당의 박성중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대화를 또 나눴는데 오히려 박용진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성중 의원은 너무 나갔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시원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이제 슬슬 당이 막 슬슬 동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네. 책임지진 않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거기에 김무성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극우라고 하는 게 한 10개 정도
또 한 40개는 온건 보수의 입장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끈끈이 어떤 사건 사건마다 약간의 어떤 성향도 다르다.
달라요. 네.
이런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나는 그래서 조금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김무성은. 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예, 사실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의 경우 이제 극단적인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더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데 대중정당이 그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극단적인 입장으로 자꾸 흐르게 되죠. 아마 김무성 의원이 그런 부분을 경계한 것 같은데 사실 미래통합당은 뭐 일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중도 쪽 입장 치열한 노선 투쟁부터 내부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요. 김무성 의원이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또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21대 차기 국회는 입성하지 않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본인을 포함해서 이 사무실은 차기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보수 진영 의원들의 모임 공간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해당 사무실에서 이 당 개혁 또 이 보수 재건을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실 앞서 이제 박성중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부 구구 유튜버 또 보수 유튜버 이렇게 뭐 상당히 층위가 넓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이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민경 의원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갈리고 있죠?
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또 주장을 하는 쪽과 반박을 하는 쪽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신의 한수, 가로세로 연구소, 공병호TV 등이 대표적으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방송들인데 신의 한수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20만 명이 넘는 대형 채널이죠.
예.
반면에 보수 유튜브 방송 중에선 또 신의 한수 못지않게 나름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펜앤드 마이크 정규재 대표는 이 부정투표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갑제 TV 등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보수 채널들과 구독자들은 부정투표가 맞다 아니다 주장을 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비난까지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보면 뭐 미래통합당이 당내 선거가 있을 경우 자꾸 신의 한수나 이런 이제 일부 극우적 주장을 하는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지지자들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게 나타났고 그러면 이번에 수도권 참패로 결과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네,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찬회를 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중구 난방식 토론이 아니라 비대위 또 복당 등을 논의해서 그때그때 결론을 내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만약 연찬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전환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이 내정자를 만나서 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직접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직 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내정자 뭐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를 당초 얘기했던 8월까지가 아닌 연말까지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익심 원장이 볼 때 어때요? 연말까지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요?
예. 너무 저는, 갑작스럽게 물어봤네.
예, 근데 예. 시기를 두면 안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제가 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 성격에 도대체 연말까지 8개월 동안 대체 뭘 할 수 있냐? 안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좀 기한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한다면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N번방 수사 소식이 있는데 N번방을 최초로 개설했던 사실 조주빈도 이 사람을 따라했던 거잖아요. 이 갓갓의 신상이 공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일명 갓갓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측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름은 문형욱이고요. 나이는 1995년생 25살 대학생입니다. 경찰은 오늘 18일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공개하면 문형욱 이름이고요. 대학생이고 1995년생 얼굴은 1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구구 유튜버와 싸움 발언 전면전으로 가나.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 발제입니다. 예,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아, 통계가 작성한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건데요. 코로나19 여파죠. 각종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정부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고용 충격 그리고 3차 추경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1, 2차 추경이 잇따라 통과가 됐습니다. 자,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이 되었던 이 대구, 경북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감염병 대응 사업에 쓰였고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급받고 있을 겁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의 추경이 두 번 편성이 된 건 2003년 이후 17년 만이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정부는 3차 추경 편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추경이 이렇게 3차까지 있었던 건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인데요. 반세기 만인데 박성태 부장이 살아온 삶과 또 비슷해 보입니다. 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라는 차원이지만 이 각각의 추경마다 중점을 둔 사항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먼저 1차 추경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대응 차원이었고요. 2차 추경은 전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금, 재난 지원금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추경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지난달에만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만 명. 자, 3월 한 달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2,77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1,69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만 1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두 통계 모두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 감소, 또 최대 증가폭인데요. 경제활동 인구란 취업자와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더한 수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란 경제활동을 하려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려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실직상태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장은 일자리가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이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재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직활동을 할 의욕 자체를 잃은 사람, 이 같은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는 서비스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21만 2천 명이 감소하였고 교육서비스업 13만 명 감소하였으며 또 소매업에서는 12만 3천 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임시 근로자는 58만 7천 명, 일용 근로자는 19만 5천 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관광객이 줄면서 관련한 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 일용직, 또 자영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다음 주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자리 55만 개 플러스 알파를 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회 심의가 얼마나 걸릴지입니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로, 생산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또 우리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한데요.
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협상을 해야 하는 통합당일 텐데요. 3차 추경안은 21대 첫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 외교위원장은 사수하겠다라는 뜻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두 달간 1, 2차 추경을 처리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정부가 또 더 많은 빚을 내서 추경을 할 것입니다. 정부에 부탁합니다. 이런 돈 있으면 마스크를 좀 더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간지기는 돈이 없다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곡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공식적으로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내일로 미뤄졌는데요. 이 소식은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고용시장 충격에 정부 3차 추경 일자리 55만 개 추진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기로 했었는데 자 연기가 됐네요. 연기는 왜 된 건가요?
일단 당초 오늘 오후 2시쯤에 국회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오전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좋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부친상을 당했잖아요. 당초 오늘 중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정리하고 돌아오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루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첫 회동은 내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내일 회동에서는 본회의 의사일정 및 처리 안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15일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까지는 여야가 이견을 모은 상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보험 가입 범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이 고용노동법 개정,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제정안 등은 여야 큰 이견이 없어서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N번방 재발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여야가 이 과거사법 처리를 합의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고공농성을 풀었는데 이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통합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로 다시 보내서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처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21대 국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중요한 상임위원장 자리도 있고요. 또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협조 안 하면 표결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야당을 압박하는 건데요. 주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죠.
사실 상임위원장 자리를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거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위원장직을 싹쓸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원이 원내대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사실 상임위원장직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 건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표결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예를 들었었는데요.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의 18석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시도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라면서 정치가 불신받는 이유가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 말하기 때문이라면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현실적인 의석수를 인정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예.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소위 뭐 핵심 상임이잖아요. 법사위와 예결위는 반드시 야당이 사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기 전에 이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지금 뭐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뭐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자, 이에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자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주장 역시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주 원내대표는 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면 이 법률이 그 위헌 법률이 속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예결위 또한 이 정부의 예산안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건 뭐 협상의 기술 같은 건데요. 일단 거대 여당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압박 카드를 내놓고 야당에서 나중에 이제 제일 쉬운 카드를 야당에게 주면 되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사위를 넘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쪽으로 좀 조율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예결위도 얘기됐었는데 일단 정부 여당은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3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연설과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 잇따라 이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함께 3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일자리와 관련된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대민 서비스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비상 상황이며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용 악화가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정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확산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죠.
네, 특히 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내일과 다음 주에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자리 55만 개 플러스 알파를 이 정부가 직접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제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고용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을 통해서 뭐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 같은 방침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뭐 일명 녹실회의라고 불리는 회의인데 통상 비공개로 열리는데 이렇게 회의 내용을 공개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이제 녹실회의라고 지금 신현반장 얘기했는데 네. 혹시 조익신 반장은 그 기원을 알고 있나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진행했던 회의에서 요리가 된 건데요.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서 경제 현안을 조정해서 공식회의에 옮겼는데 당시 회의 장소였던 부총리 직무실 옆 소회실의 카페와 응접실 가구가 모두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로 불리게 된 겁니다.
지금 저렇게 테이블만 녹색이군요.
조반장이 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역시 조반장은 모르는 게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준비된 원고로
누가 봐도
어쨌든 예. 원고를 중심으로 열심히 읽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가 아니라 카펫
아, 네?
카펫
예. 카페 저도 네. 약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잘 브리핑하면 짜고 치는 게 티가 나서
아, 근데 궁금한 약간. 게 지금도 녹실인가요? 녹색인가요?
이것도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네, 원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기재부가 공개한 녹실회의 장면을 보면 공교롭게도 테이블이 녹색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쓰던 그 회의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을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를 녹실회의라고 부르는 것뿐인데요. 사실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추가된 청와대 사별관 회의의 비중이 커지면서 녹실회의 있는 사라졌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부활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회의 자체는 사라졌지만 예. 녹실회의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를 이제 녹실회의라고 하잖아요.
예.
물론 뭐 저희는 공개된 회의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보니까 뭐 테이블이 하얀색이니까 뭐
화이트
백색 회의 혹은 아, 백색 뭐 회의? 화이트 회의 이렇게 예. 또 애칭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는 일단 공식 명칭이 정치부 회의입니다.
애칭을, 아, 애칭을 아니면 따로, 뭐 검정색과 예. 흰색이니까 그레이
예.
회의?
예.
뭐 회색 회의 어떤가요?
그냥 정치부 회의로 네. 굳이 알겠습니다. 가정회라는 아주 좋은 애칭이 있잖아요. 줄여서 하는 좋은 애칭이.
알겠습니다.
뭐 테이블 굳이 색깔을. 너무 근데 원래 네. 녹실 회의에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그 예전에 WTO 전에 GATT라는 그 무역 자유무역 체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요 경제 상황을 논의할 때 녹색 방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그 그린룸 미팅이라고 했는데 그걸 따서 녹실 회의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거죠.
진짜 원고였네.
아니 원고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린북은 뭔가요?
그린북은 미국에서 경제 상황을 할 때 조사해서 발표하는 책인데 더 이상 하지 마, 영어는 여기까지만 하시도록 하죠. 예. 네. 다들 국문과들이 이렇게 영어를 예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좀 보도록 하죠.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 절차 마무리됐죠. 15일 이제 합당되는 거죠.
네, 민주당과 시민당의 뭐 수임 기간 합동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뭐 양당 지도부 간의 회의인데요. 이 통합 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총선에서 이 국민들한테 드린 합당 약속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여러 당명을 가진 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평화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선거 때마다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77석 소수 정당에서 그 합류하지 않으신 분까지 합치면 179석이라는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로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건 들으셨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말한 숫자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179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시민당이 17명 다 합당을 했으면 180석입니다. 그러나 용해인 조정원 당선인이 본래 소송으로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면서 제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178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 한 명 177석이라고 한 거는 바로 양정숙 당선인이 제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또 뭐 두 사람을 포함했을 때 179석이라고 한 건 양정숙 당선인은 아예 시민당 당선인의 포함 자체를 안 한 건데요. 양 당선인은 무소속 신분으로 지금 21대 국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 뭐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관련 의혹이 뭐 해소가 되더라도 추후에 뭐 복당이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일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또 다른 야당이죠. 이 열린민주당과도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자,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고 이 범진보 진영이 화합을 해서 개혁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 선거 때 생긴 앙금을 씻고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여당 기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 결과 보고. 아, 정부 고용 충격에 일자리 55만 개. 직접 추진하겠다. 예, 다음은 조익신 반장 발제입니다. 예, 광주시 우남동 154-5번지 바로 소설가 황석영 씨의 옛 자택 주소인데요. 광주의 노래조 이물리안 행진곡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표지석이 세워졌는데요. 과거 뭐 빨갱이 노래다, 불온가요다 이런 딱지를 이제 다 떼고 민중의 노래로서 반석 위에 선 겁니다. 조익신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축하하는 이 노래, 1981년 2월 20일 그날의 결혼식에선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5.18 민주항쟁을 이끈 시민군 대변인, 또 한 사람은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항쟁이 있기 두 해 전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80년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당했다.
부부의 가슴 아픈 사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윤상훈 열사, 박기순 열사용 결혼식이 이제 끝났는데 그걸 기리면서 또 5월 항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그 혼을 달래주는 영령을 달래는 그런 어떤 노래극을 하나 만들자.
황석영 씨가 가사를 쓰고 김종률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노래가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광주의 아픔을 담은 이 노래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곡이 됐습니다. 세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홍콩에서, 대만에서, 캄보디아에서 민중들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민중의 노래가 누군가에겐 눈에 가시였나 봅니다. 작사가에게 이런 황당한 압박까지 넣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교문수석과 외교안보수석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광주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개작에 관한 글을 쓸 의향이 있는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듯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처음 만들어진 곳에 오늘 이렇게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돌판 위에 처음 작사 작곡했던 악보를 그대로 새겨 넣은 겁니다.
진즉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이제 이 표지석이 나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이 태어난 것을 또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넋을 달래는 노래에서 승리의 노래가 된 임을 위한 행진곡. 황석영 씨는 오늘 제막식에서 이런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어느 곳에서나 광주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1439. 무슨 숫자일까요? 오늘까지 열린 수요 집회 횟수입니다. 1992년 1월 8일 첫 집회가 시작된 이래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과 조금 달랐습니다. 늘 그곳에 계시던 이용수 할머니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참석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수요일 집회 없어야죠.
이용수 할머니가 비운 자리를 뜻밖의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외교부 장관한테 15개 알고도 할머니한테 뻥꾸도 안 하고 할머니 없으면 누가 돈 주려야 니들한테. 할머니 보고 성금 내는 거 아니야.
지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로또 당첨시켜 줄 것처럼 사탕 발령을 하지만 현실은 지들끼리만 냠냠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런 집회에 이분이 빠질 순 없죠. 약방의 감초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용연대라는 단체가 작년 12월 달까지 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저희 여성 단체 엄마 부대와 또 정책협의회가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친일파라고 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왜 친일파입니까?
본인이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 내뱉었던 주옥 같은 멘트를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주해서, 한일 관계에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보수단체들은 이용수 할머니를 앞세워서 정의기억 연대를 몰아세웠습니다. 과연 이게 이용수 할머니의 뜻일까요? 오늘 이 할머니가 경향신문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이 우리를 위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전 의원을 향한 도를 넘은 공격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 의원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정 의원을 향해서도 숙제를 던졌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성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를 놓고 섭섭해서라는 정의연도, 돈 때문이라는 보수단체도 할머니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예, 이용수 할머니가 경향신문에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을 처음 제기했었고 또 이후에 논란이 불거진 뒤에 공식적인 첫 입장 표명입니다. 구체적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방식도 설명을 좀 했죠.
네, 이용수 할머니는요, 이 가해국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이 당사자인 한일 국민들 간 건전한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미래를 구축해 나갈 양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교류와 공동활동 등을 통해서 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좀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당시에 이제 12월에 한일 합의가 있었는데 당시 정대협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예를 들면 합의 내용이 미리 알았냐 몰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좀 제기를 했죠.
네, 할머니는 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민 의견 수렴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이 정대협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조속히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합의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정의연 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과 별도의 접촉이나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조익신 만장이 발제해서 잘 짚었는데요. 물론 그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도 강조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해온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부대 대표가 아베에게 사죄하자고 해놓고 과연 정의기억연대에게 또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건 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회계 투명성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여당에서도 일단 회계적인 문제는 좀 투명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억울하고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와 정의원의 노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계의 불투명성이 운동의 진정성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 모든 곳곳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은 어디든 회계의 불투명성을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 혹은 뭐 이런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심지어는 동네 조기축구회까지도 이게 총무가 회장이 다 책임지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 문서화해서 검증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역이 없다는 겁니다.
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이 5월 18일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통합당의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와 최형두, 배현진 두 원내대변인의 광주행 열차표를 끊어놨다. 내일 주 원내대표가 부친성에서 복귀하면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광주행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장재훈 의원과 전남 순천 출신인 김웅 당선인이 18일에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통합당 청년 비대위 인사들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과거 당내 인사들의 5.18 망언 등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광주에 가는 게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찾았다가 좀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저렇게 시민들의 저기 몸싸움을 보면서 거센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예.
정치한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나처럼을 해서 국민들이 운동하느냐.
야당 대표로서 참석을 한 건데 항의가 좀 심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 김진태, 김순례, 이정용 의원 이 세 사람의 5.18 폄훼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당이 징계를 내리긴 했는데 이게 광주 시민들 보기에는 손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징계,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정명 의원은 제명 결정을 내렸었는데 아시다시피 김순례 의원은 그 뒤에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요. 이정명 의원은 올해 2월이 돼서야 제명이 됐는데 그것도 징계 절차 때문이 아니라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제명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전임 지도부는 사실 광주에 갔을 때 시민들이 저렇게 화가 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광주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사실 지도부가 묵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이게 보면 5.18 자체가 이게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뭐 역사이고 기본 상식인 것인데 그동안 이 당 안팎에서 보면 일부 당 안팎 인사들이 망언이라고 하는 예. 이런 발언들 내놓으면서 이제 실망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이 원내 지도부 또 앞으로 나올 이 당 지도부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 당 내에서 좀 정리를 하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좀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앞서 얘기했던 극우 지지자들을 노린 그런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 과거 김진태, 김순례 뭐 이런 의원들처럼요 나온다면 지도부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위에 세워진 임을 위한 행진곡. 네, 다음은 청와대 발제 보겠습니다. 예, 황금연휴 에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전국으로 조금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오늘까지 119명에 달하는데요. 한 학원 강사는 조사에서 자신이 무직이다 이렇게 적어서 가르쳤던 학생들을 포함해 10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거짓말로 하다가 방역에 오히려 구멍을 만든 셈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현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네, 한 살 먹인 조카부터 60대 아버지, 80대 할머니까지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어제 100명을 넘었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119명입니다. 클럽에 다녀온 아들이 옮기고 군대 전우가 옮기고 학원 강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현재까지 집단 발병 관련하여 2만 2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119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하였고 진단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2, 3차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2천 명 가까운 클럽 방문자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빨리 검사를 받아야 확진 여부를 가리고 그래야 접촉자도 찾고 경로 파악도 할 수 있는 거죠. 첫 단추가 꿰이질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말 예측하기 힘든 곳에서 2차 감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대학교 신입생인데요. 지난주에 서울 강남의 스터디 카페에서 4시간 동안 과외를 받았는데 가르쳤던 과외 강사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였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청정도시 공주는 이렇게 뚫렸습니다. 자, 그리고 첫 3차 감염 의심 사례, 그러니까 확진자의 두 다리 건너 발생한 확진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10대 남성은 지난 7일 동네의 코인 노래방을 찾은 뒤에 확진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래방에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로부터 옮은 2차 확진자가 같은 시간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모든 방문자들을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추측을 해보건대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이 시구에 클럽 갔다고 욕먹지 않을까, 내 신상이 특정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숨거나 거짓말을 하면 지금부터 설명할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5명과 중학생 1명, 40대 여성, 20대 남성 각각 1명씩입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지난 9일 확진된 인천의 102번 환자입니다. 직업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환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대조한 결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사자가 미추홀구 소재 학원 연수구 송도 가정집에서 학원 강의와 개별 과외를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초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진술을 했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보시다시피 상당합니다. 근무하는 학원에서만 학생 5명과 동료 교사 1명이 또 개인 과외를 받은 학생과 어머니가 감염됐습니다. 오후에 나온 추가 소식에 따르면 이 과외 중학생의 쌍둥이 남매 1명 그리고 이들의 과외였던 또 다른 국어과외 교사 1명이 추가돼서 관련 감염자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방역당국은 이 추가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새로 조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녀간 교회 두 곳의 접촉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두 명이 예배를 드렸던 미추홀구 소재 교회 700여 명과 동구 소재 교회 350여 명에 대해서는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회 성도들께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는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이 학원 강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행동, 이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나와 우리 가족, 이웃사회를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황금 연휴에 이태원과 논현동 또 신촌 일대를 방문했다고 신고한 교직원은 원어민 교사를 포함해서 총 158명이고요. 이 중에 유흥시설에 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등교 개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교직원 전체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자 누구든지 직업 때문에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나 의료계 종사자 그리고 이 또다시 등교 계약이 미뤄진 아이들을 만나는 교육계 종사자들 조금만 소명의식을 발휘해서 고위험시설은 당분간 찾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태원뿐만 아니라 서울 홍대 앞 주점에 갔던 20대 사회복무요원, 또 부산 광안리를 갔던 또 다른 2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은 안 되고 어디든 된다 이런 것 없다는 뜻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 119명, 직업 숨긴 강사의 10명 감염입니다.
예, 쭉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인천의 학원 강사, 원래 조사에서 무직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강사인 게 밝혀져서 알고 보니 이 강사 가르친 학생도 감염이 됐고요. 처음부터 미리 얘기를 했으면 방역당국이 빨리 더 대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강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벌칙이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일단 인천시가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뭐 수사당국이 이제 수사를 하고 법의 이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이 학원 강사로 인해서 3차 감염까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예. 관련 확진자가 총 10명인데요. 이 중 3명은 심지어 또 한 가족입니다. 학원 강사에게 과외를 받던 여중생과 엄마가 확진이 됐고 이 여중생이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도 확진을 받았고 이 남매 남학생을 가르치던 또 다른 국어 과외 교사까지 예. 확진이 된 겁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이 오늘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사실 뭐 바이러스에 걸린 게 죄라고 볼 수는 없죠.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대로 빨리빨리 얘기를 했으면 방역당국에서 더 빨리 차단 조치를 하고 더 많은 확진자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시민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얘기 좀 보죠.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사용처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카드를 여러 장을 같이 써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사 한 곳 선택해서 수령을 해야 하지만 해당 카드사의 특정 카드 한 장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A카드사의 체크카드 한 장 또는 뭐 신용카드 한 장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둘 다 이 정해진 액수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두 장이면 두 장. 뭐 한 카드에만 이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카드사, 같은 예를 들어 은행이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을 해서 세대주 명의 카드로 입금이 되는데 가족들이 나눠서 쓸 때 카드 한 장만 사용을 하면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자녀들에게 지원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려면 뭐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인 세대주가 자신 명의 카드를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가 물론 자신 명의 카드지만 카드를 빌려주는 건 저 세대주로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몇 세대주는 좀 불편한 소식일 수도
예,
있다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얘기는 세대주가 이렇게 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간다면 네. 몇몇 세대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자녀라고 해서 주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죠.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긁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안 뭐, 그러지만 네.
예, 꼭 세대원들이 그 한도 내에서 쓸 거다고 그렇죠. 자신할 수는 없죠.
네.
예.
말을 더듬으시기까지 그렇게.
예.
네, 재난지원금 예. 관련해서 팁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일부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때 그 혜택을 또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커피숍에서는 5% 할인되는 카드가 있고 뭐 포인트 적립해주는 카드가 있잖아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카드사들이 이 지원금 사용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인터넷 주소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금융 사기 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야, 이런 걸 다 노려서 피싱을 하는 또 그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붐비는 지하철을 못 타죠. 혹시 지하철로 출근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 없군요. 다들 이제 버스나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 저 같은 경우 이제 퇴근은 걸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따릉이를 탑니다.
아, 따릉이.
전
가전도로 하는군요.
지하철 가끔 탑니다.
지하철 가끔 타.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지각을 할 뻔해서.
예.
택시를 급하게 탔는데.
택시를 급하게 탔. 예. 보통 때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를 다들 쓰지요?
그, 요즘에 사실 이번 이, 지금 이 이태원 클럽에서 지금 이 사태가 좀 커지기 전까지만 예. 해도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씩 덜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예, 그런 분들이 종종 보였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또 안 쓰고 뭐 대화를 하거나 또 좀 뭐, 재채기라거나 이런 분들이 좀 간혹 보였는데 이 다시 또 이제 사태가 조금 약간 심각해지면서
예.
마스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간혹 버스 타고 걷지 않을 때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쓰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의무적으로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뭐 큰 혼란은 없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지하철을 타신 분들은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안내방송도 수시로 나왔을 텐데요.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도 그러니까 승차 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역사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강남이나 홍대 입구, 신도림, 고속터미널 등 혼잡도가 높은 환승역에서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사실 뭐 혼잡도 150%다라고 하지만 지하철 이용객들이 지금 이 혼잡도가 150%인지 123%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나누는 게 물론 이제 역에서 역무원들이 그 관리를 하시겠지만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혼잡도가 낮은 역에서 탔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저희가 아는 밀린 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도림역이랄지 이런 데서 갑자기 혼잡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도 좀
예. 혼잡도 기준을 제가 찾아봤는데
예.
한 열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은 160명이 정원이고요.
예.
그러면 150%면 240명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일 탔던 인원을 추산을 해서 아 오늘도 이만큼 탈 것이다. 예. 추산해서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한꺼번에 미리 미리 결정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많은 일을 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50원 넘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썼는데 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날 적게 탔으면.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하철이 붐비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또 많은 사람이 가까이 거리를 다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는 생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도 좀 보도록 하죠.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나왔다고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열흘째 이 하루 1일 신규 확진자가 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 스페인에 이어서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고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20년 가까이 푸틴 대통령 같은 지켜온 최측근입니다. 당연히 뭐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페스코프는 이 푸틴 대통령과 대면 접촉한 것은 한 달이 넘었다. 이 나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크렘린궁이 아니라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관저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물론 이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대변인이 확진이 됐으면 대변인 주위의 다른 인사도 감염됐을 위험이 있는 거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2차, 3차가 되면서 또 푸틴 대통령도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역시 미국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부가 다 이제 코로나19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6.25 참전 용사들한테 이제 참전국에 마스크를 보냈었는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요?
네, 정부가 22개국 6.25 참전 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중 50만 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뭐 참전 용사 숫자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또 육사 출신의 대위로 전역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육군에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동료 병사들이 서로를 돕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미국은 친절한 기부 그리고 너그러움에 대해 한국 측에 감사를 보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있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할인데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아직은 안 된다. 불필요한 죽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완화 조치를 한다는 건 방역 가이드라인에 적혀있는 체크포인트들을 무시하게 만든다면서 우리는 아직 코로나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 feel if that occurs, there is a real risk that you will trigger an outbreak that you may not be able to control, which in fact, paradoxically, will set you back, not only leading to some suffering and death that could be avoided, but could even set you back on the road to trying to get economic recovery.
네, 또 이 파우치 소장은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 약만으로는 치료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임상 개발 단계에서 8개의 코로나19 백신이 있고 이 미국 국립보건원과 제약회사가 협력 중이라고 했고요. 백신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련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가을에 독감과 함께 발병이 급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요 소식도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정부가 일본이 지금 계속 수출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할지 어떨지 일본 정부에게 답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는 해법을 내놓으라. 이달 말까지 답변을 달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는데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밝힌 이 문제도 다 해결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는 캐치홀 규제를 강화했고 한일 간 정책 대화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의를 보인 만큼 이제 일본이 답변을 할 차례라는 겁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좀 철회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사히 신문인데요. 자,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발판으로 협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아베 내각이 지난해 무역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한국 정부에서 의료물자를 일본에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반대 운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 이 위기를 한일 관계 리셋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 소식 하나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새로운 소식인데요. 콜센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앞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중에 카카오뱅크라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확진자가 있다고 했는데 예. 오늘 홍대 주점을 방문한 뒤에 이 팀원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한 명이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구로 콜센터 사례에서도 봤지만 업무 환경상 좀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인데 예. 지금 일단 콜센터 자체는 폐쇄가 됐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칸막이를 높이고 거리도 좀 떨어뜨리고 콜센터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일단 좀 밀집된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갑자기 조익신 반장이 물어봐서 엉겹결에 그린북이 이제 미국의 경제활동 보고서라고 했는데 그건 베이지북이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린북은 기획재정부의 경제활동 보고서였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미국 건 줄 알았는데 예, 정정해드립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 119명, 직업 숨긴 강사의 10명 감염.
안녕하세요. 톡서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차 감염이 속속 확인되면서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유튜버 A씨가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클럽 체험 리뷰 영상을 올려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8일 촬영한 한 영상을 보면요.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홍대 클럽 영상을 올리며 자랑스레 이런 자막까지 내보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집에서 쉴 분들은 쉬고 놀 사람은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 노세요.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선택은 자유니까.
뭐 이런 영상 아래는 나도 가고 싶다라는 공감도 있었지만 위험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결국 유튜버 A씨는 오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희 채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시점에 맞지 않는 콘텐츠로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와 걸그룹 카라의 박규리 씨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된 기간에 클럽에 간 일이 알려져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송민호 씨는 지난 3일 강원도의 한 클럽에 방문해 즉석 공연까지 펼쳤는데 사진을 보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노래를 했고 당시 주변에 몰려든 손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밀폐된 실내에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태원 클럽 여파로 등교 일정이 미뤄진 이후 이런 벽보가 20대 확진자가 거주한 아파트에 붙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밖에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이태원 업소 가서 춤추고 확진자 돼서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줄 아십시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특정한 개인을 향한 비난은 지양해야겠지만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줍니다. 문 대통령 역시 얼마 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럽을 방문했던 당사자의 한 살 조카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자신의 가족, 친구들을 위해 경각심도 생활 방역도 잘 챙겨야 할 텐데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질병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5시 정치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